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심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장사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장사라는 말은 땅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땅 속에 꼼짝 못하고 갇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뭐 힘을 써서 애써 나와보려고 하겠는데 죽은 다음에는 죽음의 힘, 그 권세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아무리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생명이 없는 죄인, 우리 인간은 죽음이 덮고 있으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매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권세를 가진 죽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딱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이 가야 할 위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도 자신의 몸이 땅속에 묻히시는 것을 일부러 허락을 하시고 땅속에 묻히시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38절에 보더라도 빌라도가 허락하시는지라. 그래서 복음이 그 후대에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묻히신 사실이 함께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요약해서 가르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더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매일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7문답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장사 지냈다는 말을 했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장사 지내셨다 이 말을 붙이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꼭 언급을 합니다. 왜 복음의 내용에 이 장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장사 지내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사용된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사건을 생각할 때는 참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삶도 비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의 한 부분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정말로 필요 불가결,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장사되신 일도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계시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됐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께서 장사되신 것을 보고 또 듣고 믿고 영생 참 생명을 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참 굳이 계실 필요가 없지만 성경대로 즉 계시대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누워 계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사 지낸 일에 사용을 받은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 이 요셉은 장사 지낸 이런 용기 있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 사람의 위치가 두려움을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고 또 그 위치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의 신임도 많이 받았고 또 공회 지도자로서 권력도 있고 주변에는 많은 그런 힘이 있는 동지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모든 것을 다 많이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갇혀 있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밀고 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악을 꾀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이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늘 이런 생각을 한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였고 또 의롭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의롭다는 뜻입니까? 이신칭의를 힘있게 가르쳤던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가 의롭다고 소개한 것을 생각하면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다는 그런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속에는 참으로 무서운 죄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대로 산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완벽하게 통치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린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또 세상을 몹시 두려워한 자였죠. 세상을 몹시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물 위에 서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래 드러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서 있는 위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 위와 같은 험악하고 또 세상이 힘이 지배하는 그런 악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어려운 정치판 위에 서서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안전한 상태는 유지하면서 또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숨기면서 살았던 자였죠. 그렇게 지내오던 그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고 옆에 힘 있는 자들을 잃으면 잃고 또 출교당하면 당하고 내 재산을 다 잃으면 잃고 그래도 나는 이 일만은 한번 하겠다. 주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나오는 성경 본문에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께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또한 요구하십니다. 요셉은 아마 평상시에 늘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까이에 두고 상고하기를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세례요한의 그 말씀 증거와 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하여 생각하고 생각 끝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것을 쓰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쓰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계시하셨던 모든 말씀을 쓰셔서 요셉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또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러신 것이 분명하다. 나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밖에 의지할 자 없다. 이 율법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마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내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크나큰 형벌을 정말로 대신 받으셨단 말인가.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셨단 말인가. 내가 이대로 계속 인생길을 가면 율법 아래서 율법의 판결으로 영원한 형벌과 사망밖에 더 있는가. 예수께서 내가 죽고 받아야 할 그 사망의 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예수께서 과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참으로 의의 길이고 진리는 참으로 영생의 그 말씀이고 생명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장 가서 예수님의 그 몸을 나의 무덤에 모셔야겠다.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요셉에게 이런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자신의 무덤에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고 묻습니다.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에 자신이 구원주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신 묻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묻히심으로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3일 후에 예수님 묻히신 육체가 부활하실 때에 그도 예수님과 함께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속 무덤까지 참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죠? 가장 높은 위치 우주의 중앙 통치 보좌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앉아계시지 그냥 영혼만 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 몸을 가지고 현재 우주의 중앙통치보좌에 앉아계십니다. 원래는 영원한 영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곳, 무덤까지 내려갔던 그 인간의 몸,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아계십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몸으로 지금도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실히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벌을 대신 받고 땅에 묻혔었다. 너 대신 죽은 것이 참으로 확실하지 않느냐? 진짜로 죽었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과거형을 붙여서 죽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몸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을 통해 장사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진정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는 것을 자기 무덤에 장사함으로 확실하게 드러낸 그런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옛사람은 이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몸은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내용, 뭐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현재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율법으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현재 새 생명으로 살아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해서 요셉의 동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유대인이 관원이요 선생이며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 초부분에 특별히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었지만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는 어둠 속을 헤매던 참으로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며 그는 다시 어둠에서부터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함의를 아마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여 차츰차츰 깨닫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지냈습니다. 신앙이란 말이 뭐죠? 믿을 신 우러를 볼 앙자를 써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거기에 기댄다는 뜻입니다. 나를 거기에 기대고 우러러 쳐다보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면서 지내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실 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노뱀을 보면 산다 이 말을 신앙하여 그것을 쳐다본 자들이 불뱀의 심판에서 건져서 살아난 것을 잘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신앙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말씀과 함께 신비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해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천국에 속한 새 생명으로 어느새 거듭났습니다. 또 그 새 생명이 이끄심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향료 100근이나 들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향료는 뭐 요즘 금처럼 아주 고가의 물품이었고 또 그 가지고 나온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은 그 당시 왕을 장사할 때 쓰는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런 믿음이고 그런 태도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의 그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인 공회원의 그런 자리, 선생된 자리는 안전하게 지키고 싶고 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예사롭지 않은 분이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몇몇 동지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여자의 후손인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까? 이런 여러가지 의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밤처럼 캄캄한 그 어둠을 방황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또 1년쯤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다른 공회원들과는 전혀 다른 그 사상과 믿음과 또 눈으로 바라보면서 즉 신앙했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다시 오늘 본문 1년 뒤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은 시차까지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배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고 거듭난 생명이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앙함으로 어느새 중생에 있었습니다. 또 중생한 그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를 쳐다보면서 차츰차츰 중생한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장사 지냄으로 확실히 죽으셨음을 드러내신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점점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고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중생의 생명은 계속 성숙해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다 모를 때지만 그래도 계시가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까이 나왔죠? 끝까지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시체 앞까지 향로 100근을 들고 가까이 나온 믿음을 보였습니다. 죄를 짓고 배교를 했어도 노뱀을 보면 사게 된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자기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고 묻으며 자기 옛사람도 함께 장사하고 묻으려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중생케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죽으셔서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게 아니고 나, 저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살았던 자이든 아니면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난 오늘날의 인생길을 가는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든지 율법 아래에서 불의의 길, 비참한 인생길을 따라 영원한 심판을 향해 또 사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 심판받을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죽음이 나에 대해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동반한 죽음이 나를 딱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에는 내가 이제 없습니다. 그 심판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즉 나도 장사되어 땅속에 묻힌 다음 그냥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자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굴에서 생명의 세계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이 영원불변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묻힐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묻혔다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았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신비한 연합으로 붙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도록 함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 오늘 보신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증거한 일에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이 용기 있게 나와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듭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라 해도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까? 죽음 속에 딱 갇혀서 꼼짝 못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려고 해도 죽음의 힘이 내리눌러서 못 일어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 발생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행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유대인의 법, 율법의 장사법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입니다. 왜 우리에게 확실히 죽으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내가 확실히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확실히 죽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의 그 인생길, 이 비참한 인생길을 가다가 죽는 이 한 번의 목숨,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집니까?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에게 지은 그 죄값이 다 청산될 수 있습니까? 한 번 죽는 벌로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영원토록 그 죄값에 따른 형벌을 받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죽어서 땅속 깊이 파묻혀 그곳에서 다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한 번 죽음으로 도저히 못해낼 그런 일을 제2위 되시는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건에서 우리도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딱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서 연합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즉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는 곤란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자꾸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모든 계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나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자기는 그 자기라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 자기는 늘 안전한 길을 찾고 달콤한 길을 찾고 또 행복스러운 길을 찾고 자기 존재를 더욱 빛낼 길을 찾고 이 땅에서 참 힘의 철학처럼 힘을 키워가지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존재할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행복주의를 따릅니다. 땅에 있는 이 몸이 행복해지려는 길을 애써 만들어 처음 만들다가 없으면 또 애써 찾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도리,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원하신 길에서 자꾸자꾸 탈선해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쫓아가냐면 이익과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부패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자신이 장사 지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길을 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그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건에서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계속 건설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정력에서 나오는 그 자기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끌어다가 자기의 그 육적인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데 쓰지만 아주 종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에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현재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살아계시죠? 무덤 속으로 내려갔던 그 몸 그대로 살아계셔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지 교회는 또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두신 동안 새 생명으로 살면서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경과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하늘의 안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 즉 진리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